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대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011년도에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도움 말씀의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 어떤 것입니까?
예, 중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개혁개방 초기부터 강제해온 것은 이제 농업의 현대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이 바로 현대화 농업 시범지구 건설 정책인데요. 시범지구를 곳곳에 건설을 해서 그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이제 일반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정책을 중국 정부가 꾸준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대화 농업 이 시범지구로 정해지면 네네.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혜택은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성급 재정부는 농업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보조금을 일단 시범지구에 먼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금융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사업 이런 것도 추진할 경우에 개발 시범지구에 대한 그 자금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현재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경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물자원 관리 사업 또 도로 건설 사업 이런 것도 일단 현대화 농업 시범 지구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업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발전된 농업 생산 방식과 이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 시범 지구가 되면 어떤 부분이 현대화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첫 번째는 시설 농업을 그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요. 생산 규모라든가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농업을 그냥 마구잡이로 옛날처럼 밭이나 논에 그냥 뭐 농장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생산 시설을 따로 갖추어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경영 주체를 또 현대화하는 그런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업적인 농민이라든가 인공재배 농민이라든가 농민전업협력사라든가 그리고 농업산업화 선도기업과 같은 전문 농업경영업자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생산 및 경영 방식을 현대화하는 건데요. 농업생산 규모를 더 키우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 조직 형태도 시대적 추세에 맞게 창조적으로 혁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목표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농업 생산 양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른바 농산품 생산 기지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은 이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예, 일단 중국 정부는 식량이라든가 면화 그다음에 먹는 기름, 사탕가루 생산을 늘리는데 큰 힘을 쏟고 있어요. 이 분야가 이제 중국인들의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분야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면 선진적인 기술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2011년 중앙재정부는 10억 위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한 만 묘에 달하는 생산지를 5천 개 정도 이미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기초 여건이 좋고 또 생산량 증가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현의 한 50개 그리고 향과 진의 한 500개를 특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요 적극적으로 기술을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대에도 그동안 거둔 성과를 이제 공고화하면서요. 생산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기초 여건이 좋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5개 생산 지역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그 기술을 최우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식량 면화, 식용유, 사탕가루의 품질을 높이고 또 생산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신선한 농산물이 인민들에게 제때 그리고 이제 적당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일단 인민들이 농산물을 구하려면 상점에 가야 됩니다. 시장 경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보통 이 상점을 슈퍼마켓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슈퍼는 이제 크다는 뜻이고 마켓은 시장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조선말로는 뭐 커다란 장마당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중국 당국은 농산물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생산되자마자 슈퍼마켓에 공급이 돼서 인민들이 가능하면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구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 노력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냉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 생산한 채소라든가 고기 이런 것들이 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운송 전문 기업소라든가 슈퍼마켓들이 냉장고와 냉동고 같은 보관시설 그리고 성능 좋은 냉장 및 냉동차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필요하면 이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산물을 전문으로 운송하는 또는 판매하는 그런 기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대형 슈퍼마켓, 학교, 호텔, 대형 기업소, 이제 이른바 농산물을 중간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곳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밀접하게 협력 관계를 맺고 농산물이 빠른 시간 안에 인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이 냉장 시설이나 뭐 냉동 시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운송 판매 뭐 기업소와 도매 및 소매 상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소 학교 협력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물건을 생산하는 농민과 그다음에 물건을 소비하는 기업소, 호텔, 공장 또는 학교 또는 이제 일반 인민들이 물건을 사다 먹는 소매점 같은 이른바 생산과 소비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가능하면 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인민들이 먹는다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제 누군가에게 안정적으로 이제 파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농산물을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려서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제때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면 농산물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인민들도 뭐 덜 생산한 농산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되자마자 바로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그 각 기관들을 밀접하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중국 정부가 이제 열심히 역점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이 농민들이 각 상점이나 학교, 공장 기업소, 호텔에다가 이 농산물들을 공급할 때 아무래도 뭐 제값을 받아야 농민들이 소득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공급 가격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예, 중국 당국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농산물과 농산물 상점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슈퍼마켓들이 농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을 강요하거나 또 물건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소매 상점과 농민들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정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아무래도 뭐 농민들의 생활이 도시 사람들에 비하면 이 불편한 것이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도로나 교통도 불편하고 또 난방이나 전기, 수도 시설도 뒤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뭐 정부 정책은 없습니까?
예,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나 수도, 난방 같은 건데요. 일단 오늘은 그 가운데에 그 농촌 지역에 메탄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2011년 중앙정부가 한 43억 위안을 투자해서 농촌 지역에 메탄가스 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메탄가스 사용자 수가 280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보조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 보조금은 중국의 동부 지역이 한 1300 위안, 중부 지역이 1600 위안, 그리고 서부 지역이 한 2000 위안 정도 이렇게 되고요. 티벳 자치구의 메탄가스 보조금은 뭐 한 3,500 위안이나 됩니다. 중국 정부는 2012년에는 메탄가스 사용자 수를 128만 정도 추가로 더 늘린다는 계획 아래에 메탄가스 공급 시설을 200개 정도를 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이 메탄가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 농민들의 생활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농촌에서 메탄가스가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난방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농촌에서 산에서 나무를 해서 불을 떼서 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메탄가스로 물을 끓여서 난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바닥에 구리관을 깔아서 메탄가스로 끓인 더운 물을 관 속에 흐르게 하면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세수라든가 목욕을 할 때 이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시사철 매일매일 목욕을 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메탄가스는 또 밥을 하고 요리를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메탄가스로 요리를 하는 기구의 이름을 뭐 가스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농촌 주택에는 집집마다 가스레인지를 갖고 있어서 편리하게 국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북조선에서도 뭐 한때는 이런 메탄가스 뭐 시범화한다면서 아주 자그마하게 농촌에다가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메탄가스로 요리를 하고 난방을 하게 되면 나무를 뭐 떼지 않아도 되니까 집안과 부엌이 깨끗해서 또 위생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중국 당국이 가장 힘을 쏟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 농업 부문의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 소득이 낮고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 이 과학적인 농사를 짓기가 아무래도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은 하층 농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에 이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앙재정부는 2010년에 한 2억 위안, 그리고 2011년에 10억 위안을 투자를 해서 하층 농민들에 대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실시를 해오고 있어요. 그 결과 한 8,243개의 향진 농업의 어떤 시설 조건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기층 농업의 시설 조건을 진일보시키는 문제를 중국 공산당 중앙 1호 문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 보급 설비라든가 농작물 병충해 예방과 치료 설비, 그다음에 농산품 품질을 즉시 검사하는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농민 훈련 설비, 그리고 농업기술자 사무용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측정이라든가 각종 검사, 그다음에 기술자문, 그다음에 일상 업무 시설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전 농촌 지역에서 이제 한꺼번에 하층 농민에 대한 이런 과학기술 보급 정책을 뭐 실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일단 농업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건 어렵고요. 뭐 마찬가지로 역시 시범현을 정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시범현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선정된 현은 한 전체 8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시하는데 쓴 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한 23억 7천만 위안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도 그 투자 규모를 더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하층 농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농업 현대화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현대화를 끌고 나갈 간부와 일꾼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일 뭐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중국 당국은 현대화 농업 인재 계획의 실시 방안 이제 이런 제목의 보고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주로 다섯 가지 방면에서 현대화 농업 및 신농촌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농업과학 연구 분야에서 이제 훌륭한 핵심 인재 150명을 골라서 중점 지원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농업기술 인재 3,000명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색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3,000명 정도 뽑아 지원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농업 산업화를 앞서서 끌어나갈 기업의 담당자라든가 농민 전문 협력 조직의 담당자 3,000명을 또 따로 골라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농업 생산 경영 능력이 있고 또 산업 규모가 큰 생산 단지나 기업소를 갖고 있는 이른바 농업 경영인 7,000명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농산품의 주요 생산지 이런 곳에 유통정책이라든가 경영에 익숙한 사람들 한 3,000명을 선발해서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자금과 교육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중국 당국은 대규모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이라든가 과학기술 시범 농민 또 농업 생산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 농업 경영과 농촌 사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일주일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농업 생산 관리 기술, 또 농산품 생산지 저장, 그다음에 가공 기술, 그다음에 기계 조작, 정보 기술, 그다음에 메탄가스 건설, 그다음에 보수 기술, 그리고 농업 경영이라든가 농촌 사회에 대한 관리 지식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생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 기간은 한 두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농민 가운데 중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다음에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온 청년 지식분자 그리고 제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창업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기본적인 그 농업 지식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뒤떨어진 분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의료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농민들이 이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실시하는 정책,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신형 농촌 합작 의료제도, 이제 이렇게 조금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요. 농민들이 스스로 그 의료 활동을 하되 그 필요한 돈은 개인이라든가 단체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 사업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은 이제 물론 정부가 맞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과 자발적 성금을 모아서 농촌 지역의 악성 질병을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치료하는 형식의 농민 의료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농민 의료제도의 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 이제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됩니까?
예, 2003년부터 시험적으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2008년이 되면 전국에 현재 보급이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신형 농촌 합작 의료에서요, 이제 정부의 보조 금액은 1인당 한 200위안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8억 3,2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 농촌 지역의 거의 전 인구가 이 합작 의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도에도요, 그 합작 의료의 보장 수준을 더 높이고 그 참가 대상자도 더욱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이 농민들의 네네. 이 주거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 어떤 것입니까?
예, 중국 당국은 집이 너무 오래전에 지어졌거나 또 이 허술하게 지어져 가지고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른바 위험주택, 이것을 새로 짓는 이른바 주택 개축 사업에 힘을 현재 쏟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중앙에서는 농촌지역 위험주택에 대한 개축시험 범위를 확대를 했는데요. 실시 범위에 이제 중서부 지역의 모든 현을 포함시켰고요. 보조 대상도 위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빈곤층으로 적극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골에서 막 거의 운막 같은 그렇게 오래된 집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번에 고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국이 마련한 예산 얼마나 됩니까?
예, 2011년 기준인데요. 중앙재정부의 보조 기준은 가구당 6천 위안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가에서 배분된 중앙투자 금액은 총 한 69억 8천억 위안 정도 되고요. 일단 이 돈으로 개축된 그 위험주택은 총 한 89만 5천 가구, 그러니까 한 90만 가구 정도가 이 돈으로 새로 고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2011년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의 공업 현황과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방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